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인데 저하고 교독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보시고, 그래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7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사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자나 교사의 사자나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 스승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스승이 됐는데 먼저 출발하고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참다운 선생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나눠줘야 될 내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텅 비었는데 나를 따르라, 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선생님이 된다고 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배우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배우는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 포탈에서 대학생들 한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여러분, 선생님이 될 때 덕목이 뭔가? 세상 사람들의 대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첫째, 1등이 1위가 된 것이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아야 그것이 선생님이 되는 첫 번째 덕목이다. 이 대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을 믿을 만하다. 저분에게 가까이 가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심이 있는 그런 스승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고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고 신뢰감이 생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선생님 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선생님 돼서 교사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가르치는 것이 일방적인 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상은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스승상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나, 그러니까 학생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가라 하고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아,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주는 스승이 첫 번째 존경하는 그런 스승상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조금 더 반대입니다. 두 번째 2위를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스승. 앞에 것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뽑아주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 첫 번째였고, 오히려 그냥 이런 방향이 옳다, 이 방향이 맞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스승이면 내가 뒤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오늘 이런 스승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스승 중에 스승, 최고의 스승, 다른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젊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이 나 없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아들을 어렸을 때 양육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될 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목표는 이 아이는 어리니까 내가 평생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들을 끊임없는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마보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어머니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떠나가시면서도 네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을 묵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개척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던 목표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는 떠나간다, 나 없이도 너희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이도 얘들아 네가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얘 나 없으면 못 사는데, 얘 나 없으면 밥 굶을 텐데. 아, 그래서요, 가끔은요 밥도 안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집에서 아들이건 딸이건 지가 밥 해먹고 굶지 않게 놔두면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뭐든지 해먹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요, 내가 오늘 일찍 가야지 우리 아들 밥 먹여줄 텐데, 우리 딸 뭐 해줄 텐데. 아,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셨던 그런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갖고 있었던 교육적인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제자들과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란 질문을 받을 줄도 알고 질문할 줄도 아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또 최고의 선생님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졌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푹푹푹 떨어지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놀랍게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내가 뭔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봐. 내가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존재인가 봐. 이 자존감,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좋은 틀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울퉁불퉁하게 자기의 속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런 성깔이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칭호는요 아예 처음부터 주세요. 만나면서 너는 베드로다. 근데 무슨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반석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반석 같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촐랑촐랑 되세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다가 도망간다고 그랬다. 이런 모습이었는데도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세우세요. 예수님 주위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잘났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잘난 사람인가? 근데 계속해서 나 잘났어 그러면 그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 잘났어 하고 뒤로 도망가요. 이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틀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숨겨진 가능성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천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던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자꾸만 격려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격려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여러분, 제자직에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이 세상의 교회들이 제자 훈련 참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자 훈련이란 말 거의 안 씁니다. 왜? 무슨 말을 자주 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뭐 해야지. 그러나 자녀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발적인 내 속에서 자녀로서의 갖고 있는 이 특권을 갖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명령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자녀가 될 때는 내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내 속에 자발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을 재훈련할 때는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숙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들은 제자를 뛰어넘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에 들어가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이 특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습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존재로 알았는데 소중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과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예요? 컨텐츠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컨텐츠가 없으면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안 가잖아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물어봤더니 근데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다 냈더니 수학 선생님, 아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맞아.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이 컨텐츠가 없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뭘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들을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너서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예수님의 이 자리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갖고 나가게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는 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면 여기 기쁨이에요. 13절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쁨인데요, 그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쁨의 핵심이 뭘까요?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도 같아요. 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이건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우리의 핵심은 기뻐하도록,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기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사랑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 중에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사랑의 기쁨이 제일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또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하느냐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무슨 기쁨을 주냐면 기도하는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랑하는 기쁨,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그 안에 내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갖고 이 말씀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는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느냐? 사랑의 기쁨을 알았느냐? 기도하는 기쁨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늘 그런 기도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자랄까? 그것이 어릴 때, 이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커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그냥 내 품에만 고이 이렇게 길어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너 나가라. 너도 네 짝을 찾고 네 가정을 가지고 네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자꾸만 내보내야 돼요. 너희들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고, 진리를 거룩함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이 세상의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나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 이 사실을 갖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기도하는 기쁨을 갖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선생님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오실 때마다 말씀 듣고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나가십시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에 복음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갖고 세상에 기쁨이 없는 곳에 그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저도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먼저 내가 그 사랑의 기쁨과 기도의 기쁨을 갖고 세상 향해 나가,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귀한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들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95명의 예비교사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